오늘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교인들 간에는 서로 화목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특별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특히 여기에 보면은 규모 없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은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은 하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험담하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규모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런 사람들을 다이르고 권면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교회 생활이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인데요. 특별히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그 짧습니다. 넉 장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짧은 넉 장 속에서 항상 그 바울의 모습은 기뻐하는 모습,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참 쉽지 않죠. 춥고 어둡고 배고프고 삭막하고 외로운 그 감옥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모습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이 기쁨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뻐했을까? 1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옥에 있지만은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교인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그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니, 그 빌립보 사람들을 만나서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뭐예요?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펠로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기쁘고 감사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건데요, 이 교회마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조용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 어떻게 이사를 가가지고 옮겨갔어요. 근데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에 참석하고 나서 이번에 한 첫마디가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오늘 경기하시겠네. 왜냐하면 조용하게 기도하던 그 교회에다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교회를 갔더니 자기도 놀래고, 아마 하나님도 놀랐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조용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신처 교회인데요 뭐 큰 소리도 안 하고 조용조용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신처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합동적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가서 봤더니요 체불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아, 왜 기도를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해야 될까 적응이 안 돼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조용히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는 교회는 너무 조용해서 좋고 또 막 신나게 기도하는 교회는 또 신나서 좋고 예, 그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2년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12년 전인데요. 그때 우리 교단에 제가 한인 그 종회 회장으로 섬길 때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한인 교회들 목사님들하고 미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다 연합을 해서 프레어 서밋을 했습니다. 기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LA에서 큰 우리 교단 교회에서 교단 본부의 책임자들 다 오고 또 미국과 캐나다 우리 교단이 이제 미국과 캐나다 이 두 군데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 많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한 2박 3일 동안 프레어 서밋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뭐 하느냐? 낮에는 이제 여러 강사들 세워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교인들하고 다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부흥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부산에 그 정필도 목사님이라고요. 뭐 수만 명 되는 교회잖아요. 그 목사님을 주 강사로 해서 우리가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목사님들이 우리 한인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이 한국 목사님들 교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소리소리 지르고 주여 삼창하고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가 막 천장에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 이분들이요 평생 처음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고요. 또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세미나하면서 그랬어요. 집회하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기도를 좀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를 뽑아야 아, 그 사람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들 그 이해를 못 해요. 아니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소나무 뿌리는 왜 흔들고 왜 그걸 왜 나무를 뽑느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정서를 이해를 해요. 얼마나 주여 주여 하고 매달렸으면 나무가 뽑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그때 그 한인 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명색이 처음으로 하는 그 기도회 대회장이었습니다만은 저도요 조용한 데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렇지만 아무튼 미국 목사님들이 그때 처음으로 희한한 경험을 하면서 아 그래도 한국 교회는 좋다 뜨겁다 이제 그런 반응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소리를 해도 다 들으시고 작은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베긴 수상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 베긴 수상이 이 백악관에 가서 보니까 그 책상 대통령 책상 위에 전화기가 세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기가 색깔이 다 달라요. 하나는 붉은색 전화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은색 전화기가 있고 하나는 금색 전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백인 수상이 레이건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전화기가 색깔이 다릅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대요. 아, 더 특별한 뜻이 있죠. 이 붉은색 전화기는 소련과 전화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은색 전화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업무 볼 때 하는 것이고 이 금색 전화기는 하나님 앞에 통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 백인 수상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이 전화기는 전화비가 많이 나오겠네요. 하나님이 저 천국에 계시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이 부자라는 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아 그럼요 하나님하고 통할 때는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한 통화에 한 만 불씩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백인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을 이스라엘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가서 보니까 그 백인 수상의 집무실에 또 똑같이 미국처럼 붉은색, 은색, 금색 전화기를 이렇게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아이고, 이거 말고요. 붉은색 전화기는 공산주의 국가하고 전화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은색 전화기는 우리 우방 국가하고 전화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금색 전화기는 하나님하고 통화할 때 사용한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다시 물어봤어요. 아, 여기에서는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화하려면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인 수상이 하는 이야기가 미국 돈으로 1센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레이건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미국에는 한 통화에 만 불씩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1센트밖에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 백인 수상이 하는 이야기가 미국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요금이 쌉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계십니까? 불러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먼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통화하는 것은 이거는 공짜예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은 요금이 안 나와요. 무제한입니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되는 것도 하나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기뻐할 때 어떻게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이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라는 말과 그리고 범사라는 말이 나와요.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항상 슬퍼하고 항상 우울해하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불평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참 신앙의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감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을 기쁨으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이거를 감사로 해석하느냐 불평으로 해석하느냐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가요,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빈털터리로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기도했대요. 첫째는 오늘 물건은 빼앗겼지만은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강도를 오늘 만난 사람이지 내가 강도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겼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내가 물건을 뺐지만 생명 뺏기지 않고 오늘은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가 쉬우냐?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미국 땅에서 특히 우리 이 지역은 우리 스스로 그러잖아요. 공기 좋고 물 좋다 그러잖아요. 공기 좋고 물 좋은 기후 좋은 이곳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제 전화기에 보면은 이 단체 카톡방이 몇 개 있는데요. 저희 그 사촌과 육촌들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한국에 있는데요. 그 왜냐하면 저 사촌들이 그렇게 왜 육촌이 많으냐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5형제였습니다. 할아버지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때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만 해도 아버지 때 해도 4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촌 육촌이 참 많은데요. 한 4,50명이 돼요. 그런데 그 하루는 그 카톡방에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삼촌 넷 셋 그래서 할머니하고 그 찍은 사진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 사진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 뭐 10대고 저희 막내 삼촌이 깐난 애기예요. 우리 오드리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깐난 애기였어요. 근데 그 삼촌이 지금 몇 살이냐면 39년생이거든요. 원래 85세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아주 옛날 84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이 왜 올라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때 왜 사진을 그때 그 옛날이지만 찍었느냐? 할아버지가요. 그 내 아들을 데리고 저 만주로 이주를 가려고 그래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사진의 내용을 누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아이고 우리 하마터면 우리 다 조선족 될 뻔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은요 우리가 그 할아버지가 다 만주로 이주했으면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죠. 가지 않아서 이곳에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고 숙모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지 저 만주나 아니면 저 하얼빈이나 그쪽 가서 살았더라면은 그 당시 그때 사람들하고 만나서 다른 어떤 형제들이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저 조선족 되는 게 아니라 안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때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하고 삼촌을 데리고 만주로 안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우리 안고 일어서 뭘 누가 다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 잘 못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감사를 잘 몰라요. 가난이 무엇인지 굶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종종 아이들한테 그렇잖아. 우리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실 저도 어릴 때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일주일에 빵을 만들어줬어요. 그 빵을 그 먹고 어쨌든 옥수수 가루 타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참 가난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러면 애들은 요즘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밥 없으면 그럼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었어요? 그러잖아요. 애들은 그 당시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못하느냐 하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감사를 못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산 건 내가 다 열심히 일한 덕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진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다 내 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이 교만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를 못하냐 하면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데서 해방됐으니까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환호를 불렀습니까?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군대가 총을 들고 따로 칼을 들고 따라오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삭대질을 하면서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막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감사를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범사라는 게 뭐예요? All situation,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역대야 5장 13절에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불평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것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피하고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시비를 걸고 당신이 말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요 감사할 형편이 전혀 아닙니다.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다른 방백들이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찾아봤지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봤더니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 기도하는 걸 이걸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왕위에 가서 법을 만들잖아요.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뭘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 왕위 최고지 무슨 뭐 다른 신에게 이건 역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포착을 해서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감사할 기도할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꽁꽁 닫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문을 확 열어놓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잡아가려면 잡아가.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한 번도 아닙니다. 세 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서 사자굴 밥이 될 텐데 훈련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주시고 그 이방 땅에서 바빌론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닭이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숙여서 물을 한 모금 탁 해가지고 그냥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어떻게 하죠? 고기를 위로 딱 젖혀가지고 꿀꺽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걸 반복을 합니다. 물 먹을 때 닭은 그렇게 먹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다 고개를 내렸다가 들렀다가 얼마나 힘들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려면 저 정도 수고는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 두 분의 말씀 다 일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 닭이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닭의 그 목의 구조가 아마 그래서 고기를 들어야만 물이 넘어가겠죠. 그렇지만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보는 각도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불평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겠지. 이걸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도 이길 수가 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절망할 수도 있겠죠. 중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가 아직 뒤집히지도 않았는데 먼저 물속으로 뛰어든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더 큰 문제가 뭐냐 미리 절망하고 미리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죠. 여러분 난관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순교자 브래드 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 박해를 많이 했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래드 포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왕이시여, 나를 놔줘도 감사하지만 나를 불에 태워 죽여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보고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